VOA 세계 뉴스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한 강 장관은 관련 보도에 관한 질의에 그러한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친서에 그 밖에 뭐가 담겼는지, 언제 갔는지 등은 확인해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북 3차 정상회담이 실무협상 전에 열릴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강 장관은 앞서 실무협상을 하고도 2차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실무협상 없이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미 정상 간 신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 회담할 예정이라고 앞서 청와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고 불변하다며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에 대한 무인비행기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한 군사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사우디의 원유 공급이 공격받았다고 전하면서 범인이 누군지 우리가 알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격 주체를 타격할 수 있도록 미국은 장전을 완료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리킨 범인은 이란을 뜻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공격이 예멘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히고 이란의 공격을 모든 나라가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새벽 사우디 동부의 핵심 석유시설 두 곳이 무인기 공격을 받아 사우디 전체 원유 생산량의 절반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났습니다. 사건 직후 예멘의 후티 반군이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란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중러 수교 70주년을 맞아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리 총리는 어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6% 이상 중고속 성장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그 이후로 중국 경제가 일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며 세계적인 성장률 정체,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고조 등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설명은 미중 무역전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 총리는 문을 열지 높은 담을 쌓을지, 함께 협력할지 전쟁할지, 상호 신뢰할지 의심하고 질투할지는 모든 나라가 생각해봐야 할 명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몇 년 전 7% 성장률이 무너진 이래 지속적으로 둔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6.3%에 머물렀습니다. 이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의 발전 속도는 여전히 세계 주요 경제권을 리드하고 있다며 지난달까지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미사일 2차분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미사일 배치 노력과 함께 관련 병력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터키 당국은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미사일을 실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테트 차우쇼울루 럭키 터키 외무장관은 전날 CNN 트리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이 미사일을 운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처리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S-400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고 준비용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네럴 모터스가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자동차 노조 총연맹에 소속된 이 회사 시간제 근무자 4만 6천여 명은 어제 회사 직화의 단체 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조업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시작합니다. 전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실무 협상 없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지나친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해킹 단체 세 곳에 전격 제재를 가했습니다. 탈북민이 세계적인 강연 행사에서 유창한 영어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증언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국적으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수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평양의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9분입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모레는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부는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미북 실무 협상이 몇 주 안에 열릴 것임을 내비치면서 체제 안전 보장, 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있다는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히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고 제의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외교부가 해당 친서의 구체적 내용과 편지 전달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한국중앙일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비공개 친서를 통해 3차 미북 정상회담과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셋째 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편으로 친서를 전달했다면서 그 전주인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친서와 별개로 일종의 초청장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미북 실무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강 장관은 실무협상 전에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다만 실무협상 없이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실무 관계자들이 만나 정상회담에 대해 1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은 하노이 회담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은 보다 포괄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활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이 부분은 실무회담이 재개되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6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자신들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조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담화는 미북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또 담화에서 실무협상이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갖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북미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달 말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 방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한일 갈등 해결을 꼽았습니다.
He should insist on saving the Jisomia. This administration has not done enough yet.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13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양국의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들의 관계가 현재 상태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는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과 중국의 지렛대를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뒤집을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장기적으로 큰 손실일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소미아 유지 요청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s request on that issue could provide a face-saving mechanism by which the Moon administration could reverse their position on this issue.
미국과 한국 정상이 미북 실무 협상에 앞서 비핵화 방안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he question is whether and how to align North or South Korean and American goal on North Korea.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한 정상이 미북 실무 회담에 앞서 만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중요한 건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목표가 동일한지 혹은 어떻게 조율할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실무 협상에서 이뤄져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미국의 우선순위가 한국의 우선순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can make suggestions over what kind of position the United States ought to take.
한국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북한이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강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것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oon needs to really persuade Trump not to denigrate the alliance, but on the other hand, to ensure.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한 연합훈련의 추가 중단 등 동맹을 균열시키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설득하고 향후 미북 핵 합의가 동맹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나이더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직 실무선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리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 단체 세 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해킹 사건의 주범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들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르스와 블루 에노로프, 엔 데리엘 등 세 곳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3일 이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자르스는 2007년 북한 정권에 의해 창설돼 현재 정찰총국 내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는 3국의 110연구소 소속으로 사이버 첩보와 정보 탈취, 현금 강탈, 파괴적인 멀레어 활동 등을 통해 다른 나라 정부와 군, 금융, 언론 기관 등은 물론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겨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50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 공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2007년 5월부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영국은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였는데 피해 금액만 약 1억 1,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라자루스와 함께 제재 대상으로 오른 두 곳은 라자루스의 하급기관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루 에노로프의 경우 북한 정권을 대신해 해외 금융기관을 공격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대한 8천만 달러 탈취 사건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등을 통한 8억 5,100만 달러 강탈 미수 사건 등을 저질렀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또 앤 데리엘은 해외 사업과 정부기관, 금융서비스망을 비롯해 방위산업체 등에 집중하면서 한국 정부와 관련 기반시설에 공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를 얻어내고 장애를 일으키려 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기밀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와 한국군 등을 상대로 악성 사이버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앤 데리엘이 정부기관 외에도 은행 자동 현금 입출임기를 해킹해 은행 카드 정보를 얻어내려고 했으며 이를 통해 돈을 훔치거나 이후 은행 고객 정보를 암시장에 판매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라자루스 등 3개 해킹 그룹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아시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5억 7,100만 달러를 갈취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특별 제재 대상 목록에는 이들 해킹 그룹들이 사용하는 애플 웜과 레드닷, 오피스 91, 아파트 38 등 또 다른 이름들이 함께 등재됐습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가해온 북한의 해킹 그룹들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기존의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사이버 보안과 금융망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는 올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3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두 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후 6월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해준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7월엔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인 한 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고 가장 최근인 지난달 31일엔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타이완 국적자와 회사 선박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북한 정부 산하 해킹 단체가 새로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하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하고 잦아지는 북한 정권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개 이유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와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가 북한 해킹 조직 히든코브라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와 사회기반시설안보국은 지난 9일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킹 조직들이 주로 사용하는 악성 코드인 배드콜과 전자물고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배드콜에 대해 피해 대상의 네트워크 연결과 추가 네트워크 이용을 해킹할 수 있도록 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감염된 시스템이 프록시 서버 역할을 해 피해 컴퓨터의 인증을 우회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BI의 조사 결과 북한 히든 코브라의 소행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은 지난해 5월에도 공동 경보를 발령하고 히든 코브라가 배드콜 악성 코드를 통해 미 언론과 항공, 금융 분야 핵심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자물고기 악성 코드는 해킹 초기 상대방의 컴퓨터 보안 방화벽을 뚫는 일종의 터널링 도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손쉽게 탈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북한 해킹 그룹은 그동안 수차례 이를 활용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은 히든코브라의 전자물고기 악성 코드 유포를 공개했고 지난달에는 미 사이버사령부가 전자물고기 악성 코드 샘플을 공개해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공개된 악성 코드는 모두 히든코브라의 사이버 공격을 추적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히든코브라는 라자루스, 평화의 수호자 등으로 불리는 북한 해킹 조직과 같은 조직으로 미국과 한국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가하고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과 2016년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등 전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을 펼쳐왔습니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은 이번 보고서 공개가 세 기관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북한 정권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방어를 활성화하고 악의적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공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히든 코브라와 관련된 악성 코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대응 조치, 완화 기술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배드콜 관련 4개, 전자물고기 관련 2개의 악성 실행 파일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또는 관리자들이 이 악성 코드와 관련된 활동을 포착할 경우 즉시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국이나 연방수사국에 신고하고 예방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유엔 총회 표결에서 미국과의 찬반 일치율이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대 미국 주요 안건들에 대해 북한은 단 한 건도 의견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유엔 총회 표결에서 미국과 가장 상반된 투표를 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가 12일 공개한 2018년 유엔 표결 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진 110개의 결의안 가운데 미국은 23건을 찬성하고 77건에 반대했습니다. 또 10개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찬반 없이 기권했고 표결에 불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표결에 참가한 110건 가운데 북한이 미국과 같은 표를 던진 한 건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북한과 미국이 표결에서 찬반이 엇갈린 경우는 무려 73건에 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정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Unfortunately, over these four years of Russian occupati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Crimea has continued to deteriorate.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코트니 램노프 경제사회 이사회 담당 부대표는 불행하게도 러시아가 지배한 지난 4년 동안 크림 자치공화국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됐다며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크림 자치공화국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pposes country-specific resolution, which is manifestation.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리성철 참사관은 북한은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그런 결의안은 인권의 정치화와 선별성 이중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19개 안건에 기권하고 13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미국과의 찬반 일치율이 15%로 전체 유엔회원국 가운데 14%를 기록한 시리아와 부룬디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과 가자지구 내 하마스와 다른 무장단체 활동, 이란과 시리아의 인권 상황 등 미국의 20대 주요 안건들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찬반 일치율은 6%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20개 안건 중 80%인 16건에 대해 미국과 반대로 투표하고 두 건은 기권, 나머지 두 건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한 표결에서도 북한은 전체 22번의 표결 가운데 21번 미국과 반대되는 투표를 하고 한 번은 불참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찬반 일치율이 92%로 가장 높았고 마이크로네시아,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찬반 일치율 49%로 가장 높았고 일본과 중국은 각각 46%와 20%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이 꾸준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추진됐지만 폭넓은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자동 폐기됐는데요. 올 회기에도 의회 지도부의 관심이 관건입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강제수용소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미 의원들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과 함께 이 문제를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자주 거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는 시기에도 의회에서는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잇따라 추진됐습니다. 미북 1차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3월 상정된 하원 결의안을 시작으로 약 한 달 뒤 상원에도 동일한 결의안이 상정됐고 새 회기가 시작된 올해도 유사 결의안이 상하원에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등 5명의 상원 의원들은 13일 계류 중인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고 이런 수치스럽고 비인간적인 수용소 시설의 전면 철폐를 포함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때까지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에 수용소 전면 철폐를 촉구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국제적집사위원회가 수감자 석방과 재활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결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는 초당적이고 지지폭도 넓습니다. 지난해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지지 의원은 57명이었고 민주공화양당 의원들이 고루 참여했습니다. 같은 해 올인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도 민주공화양당 비슷한 비율로 14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소관위원회인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하원 결의안은 모두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올해 다시 상정된 상하원 결의안도 내용은 물론 지지 양상이 지난 회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노웨이 의원이 지난 2월 재상정한 하원 결의안은 13일 현재까지 무려 111명 의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이 8월 초 상정한 결의안도 초당적으로 지지세를 넓혀 약 한 달 사이 11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류 중인 상하원 결의안은 모두 각 외교위 공식 안건으로 올려지지조차 않았는데 지난 회기처럼 이번에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지난 회기 결의안은 통과에 논란이 될 만한 특이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안건 상정 결정권을 가진 소관위 또는 양원 지도부의 관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회기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의회 지도부 구성의 일부 변화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들어섰고 외교위원회는 엘리엇 앵겔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퇴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체제에서는 위원회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했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처리가 올해 하원에서는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상원에서의 전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올해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위에서는 지난해까지 위원장을 맡았던 공화당의 밥 코커 전 상원 의원과 다른 성향의 위원장에 들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공개적 행동에 소극적인 데다가 행정부가 미북 협상에서 충분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특히 위원장 임명 직전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면서도 한 번에 한 걸음씩 가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비핵화가 초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지만 북한과 대화 국면에 있는 행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내용은 행동 촉구를 담은 부분입니다. 결의안은 북한 노동수용소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개인의 추가 제재를 계속 부과하고 수용소의 존재와 그곳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릴 것을 미 정부에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탈북 청년이 세계적인 강연 행사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탈북민 출신의 인권활동가인 박연미 씨는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테드에서 북한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You can't even imagine it. The words in any language can't describe.
북한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 씨의 강연은 지난 4월 열린 테드 2019 행사 일환으로 진행됐고 지난달 30일 테드 웹사이트에 강연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13일 현재 10분 4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조회수 110만 건을 넘는 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기관이 주관하는 테드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생각들을 널리 알린다는 목표 아래 1994년부터 해마다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 등 각 분야의 저명 인사나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인사들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테드 측은 박연미 씨의 탈북은 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이제는 전 세계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씨는 이번 강연에서 자유세계의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we don't fight for human rights, for the people who are oppressed right now, who doesn't have voice,
자유세계에 사는 우리가 억압받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를 잃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박 씨는 말했습니다. 박 씨는 13살이던 2007년에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2009년 한국에 정착한 박 씨는 대학에 다니면서 북한 인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4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열린 2014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North Koreans are desperately seeking and dying for freedom at this moment.
박 씨는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의 젊은 지도자 1,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하게 자유를 찾아 죽어가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연설 동영상은 전 세계 지대한 관심을 모으면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조회수 3억 2천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박 씨는 또 2014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과 2015년 스위스에서 열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박 씨는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에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 세계여성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2015년에는 영문 회고록 살기 위하여 자유를 향한 북한 여성의 여정을 통해 전 세계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렸습니다. 앞서 탈북민들은 두 차례 테드에서 강연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이현서 씨가 탈북민으로는 처음으로 테드 무대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또 2013년 6월에는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조셉 김 씨가 탈북 고아에서 미국의 대학생이 되기까지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한 군당국이 최근 대규모 연합공군 훈련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 공군의 전직 장성이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데이비드 데플라 예비역 중장은 현역 시절 괌의 전략 복격기 상시 배치안을 세운 전략통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태평양 공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 미 공군의 정보, 감시, 정찰을 총괄하는 수석 부참모장을 지낸 데플라 예비역 중장을 김동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이 최근 공중연합훈련인 맥스언더를 폐지하고 관련 훈련들도 축소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It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readiness. And perhaps the clearest way
짧게 답하자면 당연히 영향받습니다. 한국은 평창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했죠. 스키, 하키, 컬링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따야 하는데 사전 대비 훈련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연합훈련 축소가 긴장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의 한 요소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연합훈련은 우리의 방어 대비 태세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훈련 축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과 덤포드 합참회장은 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대비 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시적 규모의 훈련을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Well, because it's not real. So, you know, now on the one hand, I just got through telling you.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 견해는 삼가하겠습니다. 가령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알래스카 주에서 매년 열리는 다국적 연합 공군 훈련인 레드 프레그 등 원정 훈련을 늘리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겠죠. 또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훈련법, 시뮬레이션도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실전 환경에 가까운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해외 원정 훈련 장소는 한반도 전장 환경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상현실 훈련의 경우도 전장 심리 요소가 결여돼 있습니다.
북한군이 최근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한연합군이 액체연료 기반 전력에 맞춰 상정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First, it's an excellent question. Second, I'm really not going to get into
구체적인 선제 타격 전략은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고체연료 기반으로 전환된다면 당연히 기존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미 국방백서는 미군의 폭격기 숫자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족한 폭격기 숫자가 CBP 운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Well, the short answer is no. And the reason is, I mean, it's just a very simple one. We've been able to maintain.
사실 괌의 B1 전략 폭격기 등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CBP 계획안이 채택되기까지 공군 지도부 설득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장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2004년 계획 채택 당시부터 지금까지 태평양 지역 수요에 맞는 폭격기를 충분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공군은 전 세계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 가능한 장거리 폭격기가 총 157대인데요. 이 같은 공급 부족 때문에 미 공군은 9개 폭격편대에서 14개 폭격편대로의 증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 270대로 늘리는 것이 각각의 통합전투사령부의 수요에 맞게 순환 배치할 수 있는 적절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50년 이상 운용한 B-52 전력의 교체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B-52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I wouldn't touch that with a 10-foot pole because it's a political question.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물론 동맹 방위에 들어가는 노력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혜택받는 동맹국에 청구해야 한다는 경영적 논리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활동이 미국의 이득이 전혀 없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개입하는 것이 미국의 최고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 중에서도 국방비가 가장 많은 것입니다. 단순히 비용만을 따질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남북한은 군사 합의를 통해 상호 전방 지역에서의 공중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운용 중인 무인기 정찰 자산이 무력화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보, 정찰, 감시 분야 권위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If you can lower the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s a good thing.
우선 작전 면에 국한하자면 전투용이 아닌 정찰용 전력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남북 긴장 완화를 이끌어냈다면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굳이 전방 무인기가 아니더라도 보다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 등 다양한 정찰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전방용 무인기 정찰 자산 운용이 금지됐어도 전반적인 정찰 능력에 끼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직 시절 적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효과 기반 작전과 신속하게 목표를 공략하는 신속 결정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가 작전 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What I will say is that it is to everyone
향후 미군과 동맹군 연계 전략은 얼마나 끊임없이, 얼마나 매끄럽게,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전제로 합니다. 정보의 속도와 공유는 21세기 전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일 군사정보 공유 중단은 전투 역량을 저하시킵니다. 3국 간 정보 공유가 효과적일 때 최적의 대응과 결단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잠재적 공동의 적을 두고 양국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 출범한 우주사령부가 향후 대북 전략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Well, North Korea clearly has increased their capability to
북한은 미국의 인공위성 신호를 방해하거나 교란시키는 대인공위성 공격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우주사령부가 통합전투사령부로 출범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북한의 이 같은 공격 역량에 대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우주에서 레이저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가 갖춰진다면 미사일 방어 전략에도 크게 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 공군 수석 참모장을 지낸 데이비드 데플라 예비역 중장이었습니다. 인터뷰에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정권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전격 경질됐는데요. 20년 가까이 계속된 볼튼 전 보좌관과 북한 정부와의 악연을 최원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북한 정권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악연은 지난 2002년 10월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미북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볼튼 당시 국무부 차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신뢰를 어겼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분명히 제거하기 전에는 북한과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인 2003년 볼튼 차관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지옥에 비유하며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 폭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볼튼을 인간 쓰레기, 흡혈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볼튼은 국무부 차관 재직 중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해상 차단의 기본 개념인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설계했습니다. 또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엔 대사로서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 결의인 1718호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2006년 12월 유엔 대사 자리에서 물러난 볼튼은 네오콘 즉 신보수주의자로서 자신의 강경한 외교안보 성향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이 무렵 신문기고와 잦은 텔레비전 출연 등을 통해 이란, 북한, 시리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쿠바, 예멘 같은 불량 국가의 정권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8년 2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기고문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은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기 전에 대북 군사 공격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보수적인 폭스 뉴스를 즐겨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을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볼튼을 자신의 새로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두 달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보 보좌관이 된 볼튼은 북한에 대해 리비아식 핵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아식 핵폐기는 한마디로 선 핵폐기 후 제재 완화를 말합니다. 리비아는 2003년 12월 핵과 생화학무기 포기를 선언하고 핵설을 미국으로 반출해 전량 폐기했습니다. 이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담화를 통해 볼튼이 사이비 우국지사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최선희 부상은 볼튼과 비슷한 대북 강경 발언을 해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아둔한 얼뜩이라고 부르며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북한이 공개적인 적대감을 표출했다며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그러자 북한이 그 다음 날 대화 용의를 밝히며 갈등은 봉합됐지만 이 일을 계기로 볼튼은 북한 정권의 눈엣가시가 됐습니다. 관측 통두는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2차 정상회담의 결렬을 볼튼 보좌관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미북 양측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초안 대신 선 핵폐기 후 보상에 가까운 전면적인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측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통 크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은 물론 비밀 핵시설과 핵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렬로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의 수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를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워싱턴에 돌아온 볼튼 보좌관은 잇따른 언론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월 하순 들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볼튼 보좌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대북 제재를 어긴 중국 해운회사 두 곳을 제재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의 한 참모가 제재에 반대하자 볼튼 보좌관은 내가 대통령을 더 잘 안다며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2일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에 추가 대북 제재 철회를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은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 문제를 둘러싸고도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이란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볼튼 보좌관은 항공모함과 함께 미군 5천 명에서 1만 명을 파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1천 명 수준의 파병에 그쳤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의 관계가 삐걱이고 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5월 28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만일 볼튼에게 맡겼으면 지금 4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미북 정상회동은 볼튼 보좌관이 북한 문제에서 배제됐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53분에 걸쳐 미북 실무협상, 미사일, 미한 군사훈련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측에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지만 볼튼 보좌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볼튼 보좌관은 판문점 회동에 배석하지 못하고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연구소 국장은 볼튼 보좌관이 판문점 정상회담에 빠지고 몽골을 방문한 것이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 않는다며 워싱턴의 볼튼이 힘을 잃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have been a lot of rumors going around that Bolton has been marginalized on certain.
볼튼 보좌관은 북한 수뇌부가 핵폭이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8월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포괄적인 합의, 즉 빅딜을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we're looking for, what President Trump called the big deal when he met with Kim Jong-un in Hanoi.
그러나 볼튼 보좌관의 시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볼튼 보좌관 경질을 정격 발표하면서 나는 그의 많은 제안들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인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볼튼 보좌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루면서 리비아 모델을 거론한 것은 큰 실수이며 현명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e made some very big mistakes when he talked about the Libyan model for Kim Jong-un. That was not a good statement to make.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17개월간 근무해온 볼튼은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거듭된 기상이변으로 북한의 식량 상태가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인구수와 곡물 수요 등 북한의 정확한 통계 발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수영 특파원입니다.
올해 북한의 1인당 하루 배급량이 최소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양주재 세계식량계획 WFP가 밝혔습니다. WFP는 북한 농업과 식량 안보를 주제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주관하는 비공개 토론회에 보낸 자료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1인당 하루 380g이었던 식량 배급량이 올해는 300g으로 줄었으며 특히 7월과 8월에는 290g대로 떨어졌는데 이는 북한 당국의 목표치인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최소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고 밝힌 지난 5월 보고서를 상기시키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018-2019년도 북한 경작지는 120만 헥타르로 지난 5년 평균치보다 5%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농경지가 47만 1천 헥타르, 옥수수 재배지가 50만 8천 헥타르로 평균 규모 49만 6천과 53만 5천 헥타르를 밑돌았다는 겁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태진 GSNJ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북한의 식량난이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미국 농무부가 위성을 통해 올여름 북한의 경작지 상태를 파악한 결과 농작물의 중요한 요소인 기온과 강수량, 일조량 모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까지. 그래서 금년 작황은 평년보다 못할 것이다.
가을에 수확하는 4개 작물인 쌀과 옥수수, 콩, 감자 생산량도 올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도 북한의 식량난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이날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136만 톤으로 1994년 이후 가장 적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름에는 홍수와 태풍, 봄과 가을에는 건조한 기후 탓에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 시설과 기술, 비료, 씨앗의 부족 현상이 북한의 식량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과거 1980년대보다 나빠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농무부는 북한 농업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북한의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은 큰 도전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정확한 인구수와 곡물 소요량 등을 정확히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기구들이 대북 지원에 대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태진 박사는 무엇보다 북한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북한 식량난을 해소할 척도라는 겁니다.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은 어쩔 수 없이 곡물이 전체 농산물 가운데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의 식생활 패턴에 맞춰 나갈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득이 이제 높아지면은 점차 곡물 비중을 줄이면서 단백질 비중을 높이고 또 지방 비율을 갖다가 높여야 되는 거죠. 3대 영양소 중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채소라든지 또 축산물 그다음에 또 과일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그러면서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만큼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박사는 북한 주민들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장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생산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시장을 통한 마켓 액세스 관점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소위 농업 외에 다른 산업 쪽에 조금 더 이제 고용을 늘리면서 그렇다면 이제 제조업 쪽을 갖다가 좀 더.
권 박사는 이어 대북 식량 지원은 달라진 북한의 경제 체제와도 맞물려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소득을 높여 그 돈으로 식량을 사 먹는 구조가 잘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한국산 쌀 지원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WFP를 통한 식량 지원은 북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면서 향후 북측 입장을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과의 협의, 수송 선박 확보, 쌀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면 당초 목표였던 9월 말 종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WFP와 협의한 결과 한국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WFP가 북한과 협의를 통해 7월 말 식량을 실은 첫 배를 출항하고 9월에는 모든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7월 미한 연합훈련을 이유로 한국의 쌀 수령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WFP는 16일 한국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한 북한과의 진행 상황을 묻는 VOA 질문에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 한반도 시각 9시 54분 50초를 막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영권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7년 9월 16일 오페라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5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23년 미국 뉴욕에서 가난한 그리스계 이민자의 딸로 태어난 칼라스는 예쁘장한 외모의 언니와는 달리 뚱뚱한 몸매 때문에 또래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1937년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그리스에서 노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로 건너가 오페라 라 조콘다로 데뷔합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명지휘자 툴리오 세라핀의 눈에 들기 시작하면서 오페라 가수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라스는 부유한 사업가 지오반니 파티스타 메네기니와 결혼했습니다. 28살 연상인 남편의 열성적인 후원으로 트리스탄과 이졸데, 투란도트, 아이다 등의 주역으로 무대에 오르고 단기간에 체중을 30kg이나 감량하는 데 성공하면서 외모에서도 극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풍부한 성량,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칼라스는 선박왕 오나시스와의 연애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나시스가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의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오나시스의 사망 후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2년간 아파트에 집거하다 1977년 9월 16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1978년 9월 16일 이란 남동부 지역의 사막 도시인 타바스에 규모 7.7 리히터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약 3분에 걸쳐 지속된 이 지진으로 타바스 마을은 폐허로 변했고 주민 2만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호 활동을 위해 700여 명 이상의 군인들이 투입됐고 의료단체와 구호요원들도 도착했지만 피해가 너무 커 생존자들과 구호요원들은 국제구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당시 반정부 시위에 시달리던 이란의 팔레비 국왕은 지진으로 민심이 더 흉흉해지자 사흘 동안을 희생자 추모기간으로 정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